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릴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일주기인 25일, 미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구성했습니다. 성기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5일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격상 조처가 미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선수단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대중국 문제를 포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공화당원 중 과반은 지난해 대선에서 진정한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가로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는 로이스데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 제공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걱정 뚝 안심업 이신욱 회계사무실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자금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yacompany.com에 접속하셔서 문의하여 주세요. 24시간 주 7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는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및 시카고대학교 MBA를 졸업하였으며 고객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드립니다. SBA 긴급 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세금 보고는 이신욱 회계사무실에서 하세요. 전화번호 703-345-9594 www.yicompany.com.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일주기인 25일, 미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로부터 텍사스주 댈러스, 수도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플로이드의 이름이 메아리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플로이드의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축하하기라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댈러스의 활동가들은 이날 연대 행진과 집회를 열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퍼시픽 심포니는 플로이드를 기리는 무료 콘서트를 스트리밍으로 개최했습니다. 흑인 시청자를 겨냥한 케이블 채널 BET는 가수 존 배티스트와 래퍼 나스, 전 유엔 대사인 앤드류 영 등이 출연하는 행사를 포함해 이날부터 사흘간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플로이드는 인종적 평등과 경찰개혁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플로이드의 가족이 지난 1년간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법은 경찰관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국적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 면책특권의 개정 등 경찰의 단속과 체포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의 일주기인 이날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무산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추모재단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상원의원에게 조지 플로이드 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기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미 국무부의 관련 조사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의 중국 우한연구소 기원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던 국무부 관련 팀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이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무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면서 관련 조사를 중지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우한연구기원설 조사팀은 미 국무부의 군비통제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가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의 측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착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려고 꺼낸 카드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홍이 일어 조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코로나19 중국 우한연구소 기원설에 관한 국무부 차원의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포함해 모든 가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한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일 수 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원 중 과반은 지난해 대선의 진정한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가로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 미국 내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원 중 53%는 도널드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3%에 그쳤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2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대선이 불법 투표 또는 선거 조작의 결과물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공화당원 중 56%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원 중에서는 5%,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25%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우편 투표 등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개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공화당원 중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원 중에서는 10%,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난동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공화당원 중 29%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4년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측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그의 출마에 반대하는 응답이 28%였으나 민주당원 중에서는 89%로 치솟았습니다. 전체 응답자로 보면 59%가 재출마를 반대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11분입니다.
내가 약사면서도 환자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장 이식을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죠. 조금 후회스러운 얘기죠. 네. 만약에 그때 네초메릭 후코유당 같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은 이식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네이처메딕 후코이란 888-761-1188.
가정의 달 이벤트로 캡슐 5병 구매 시 작은 병 1병, 10병 구매 시 큰 병 1병 및 작은 병 2병 무료 증정합니다.
6월 8일에는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및 주 하원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의 투표는 일반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주요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예비선거 투표 행사는 주 정책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 커뮤니티 전체의 중요한 이슈를 위해 싸울 지도자를 뽑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편투표도는 직접 조기투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nakase.org/va/voting/21p를 찾아주세요.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언을 놓고 국제사회가 독립적인 후속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세계보건기구 WHO 연례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투명하고 과학에 근거하며 국제 전문가들에게 바이러스 출처와 확산 초기를 전면적으로 평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코로나19 발원 연구의 2단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놓고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백악관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5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4일자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 연방관보에 비협력국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1997년부터 계속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협력국으로 분류가 되며 25년 연속으로 리스트에 오른 것이 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인 RFA를 통해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전까지는 2020년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협력국 국가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맨하튼 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구성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이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대배심이 앞으로 6달간에 한 주에 3번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맨하탄 검찰이 지난 2년간의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핵심 측근이나 그의 사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뉴욕주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맨하탄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관련한 탈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의 사기와 탈세, 보험 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도 2019년 코언이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및 세금 축소 의혹을 밝힌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수사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외곽 부동산 개발권을 포기하며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문서 등 일부 유죄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기 직전 자신에 대해 임기 후에 기소되지 않도록 선제적 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25일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격상 조처가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선수단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 국무부가 전날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해 미국의 올림픽 출전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나는 우리가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절차 내에서 올림픽이라는 우산 아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에 주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미국 여행객 중 매우 제한된 범주의 하나라면서 주최 측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했던 아주 구체적인 입국과 이동 규정, 절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전날 미국인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미국 선수단 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불참하면 다른 나라도 올림픽 출전을 꺼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도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올림픽을 위해 훈련해왔으며 올림픽 정신이란 최고의 전통 속에 경쟁할 미국 선수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취소 주장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트위터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 통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이 대북 특별대표를 맡는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김 특별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선 발표와 함께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특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국무회의 트윗에는 직함이 대북 특별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던 중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동아태 차관보대행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56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65세가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메디케어 신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잡하다고들 해서 말이야.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는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 한번 해봐요. 703-639-0882.
1956년생이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2021년도에도 스마트 보험이 도와드립니다. 703-639-0882, 703-639-0882.
억울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음주운전 심각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32년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마우리와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의 명성 높은 마우리와츠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703-256-8797, 703-256-8797. 건강마을의 본토 흑침대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친환경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은 본토 생황토로 식물도 자라는 100% 황토침대와 카우치가 입점 기념 50% 세일. 평상 카우치 1299불, 퀸침대 1299불, 카우치 1599불, 싱글침대 1599불, 내 몸을 살리는 생황토침대로 건강을 찾으세요. 누드 흑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본토 흑침대, 가족만족, 교과만족, 건강마을로 오세요. 애난데의 건강마을,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역 703-354-1515, 410-461-1515,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6일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B1617이 최소 53개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소식통을 인용해 이 변이가 7개 지역에서 추가로 보고됐다면서 이를 포함하면 발견 지역은 6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WHO는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410만 명, 신규 사망자는 8만 4천 명이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4%와 2% 감소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지난 4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다면서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유럽연합 성인 인구의 46%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최소 1회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EU 내에서 백신 접종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달 30일까지 1억 7천만 명 이상, 유럽연합 성인 인구의 46%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 말까지 유럽연합 성인 인구의 70%에 접종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백신이 배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EU 27개 회원국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40.7%,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7.3%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사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 백신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얀센만 1회 접종해도 되고 나머지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인구 약 4억 5천만 명의 27개 회원국에서 올해 여름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관리 한 명을 제재하자 중국도 미국 관리 제재로 맞대응했습니다. 자우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인 조니 무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무어와 그의 가족, 중국을 본토에서 마카오와 홍콩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보고서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중국의 종교 정책을 함부로 비방했으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종교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파륜궁 탄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관리 위후위를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의 제재 등으로 대상한다고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옛소련국과 벨라루스가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제재 부과를 결의한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도 가세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이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다만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표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여객기 강제 착륙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벨라루스 제재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쥐스탱 트레드 캐나다 총리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벨라루스 정권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고 불법적이며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민항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개입하는 것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8월 벨라루스 대선 부정을 이유로 현재 벨라루스의 관리 55명을 제재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투기까지 동원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강제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공항에 착륙시킨 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반체제 인사인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은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벨라루스 여객기의 역내 비행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대중국 문제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법으로 명명된 총 470쪽 분량의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무역과 동맹과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을 두루 다뤘습니다. 법안은 또 대만과 홍콩의 민주화 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인권 문제에 기여를 평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 역시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믹스 위원장은 법안의 4달 중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 조율을 선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골깊은 갈등 속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인 주제입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별도의 대중국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글법을 우선 처리한 뒤 다른 상임위에 상정된 관련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과 합쳐 단일안을 성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끄는 SUV, 2022 올뉴 현대 투싼. 첨단 기술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히든 라이팅. 파격적인 넓이 10.25인치의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작동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키. Question Everything. 끝없는 탐구로 탄생한 SUV의 혁신. 완전히 새로워진 2021 현대 투싼을 지금 만나보세요. 현대자동차.
안녕하십니까. 민자동차 정비의 민병섭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민자동차 정비가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손길로 여러분의 차를 제 가족의 차와 같이 보살핀다는 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하게 차를 맡기실 수 있는 곳 민자동차 정비입니다.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상의 PNC 은행 건너편 민자동차 정비 703-869-9691 869-969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안보와 평화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면서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을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면서 우주산업 발전에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백신 협력에 대해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의 코로나19 극복과 복원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진출과 부품 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만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양국의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를 변론한 적이 없다면서 전관 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 조직 개편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월 평균 2,400만 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위직 출신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라임 옵티머스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4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있는 가족 사항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직으로 적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들의 취업과 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의 정치적 중립 논란 공세에 대해서는 검사 재직 기간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친정부 성향 지적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 안착이 우선이라면서 유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를 달성했습니다. 블룸버그가 25일 발표한 5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53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4월보다 한 단계 올랐으며 이 순위가 처음 집계된 작년 11월 4위로 집계된 뒤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4%로 하위권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38명으로 10번째로 적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34건으로 평가 대상 국가 중 12번째로 적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매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와 코로나19 치명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와 봉쇄 강도,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의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 순위를 매겨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달 순위를 발표하며 한국 국민의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을 잘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10위권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코로나19 억제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적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위권에서 유럽 국가들이 약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은 11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으며 미국은 13위로 4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함께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던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성김 신임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한반도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22일 김 특별대표와 임명 직후 첫 번째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통화에서 임명 축하 인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는 김 특별대표가 미북 대화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특별대표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노 본부장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 정상 간의 협의 내용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 본부장은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미 대북 특별대표 임명이 발표되고 나서 현장에서 김 특별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진행해 최정화였습니다.